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문명으로 37번째 1000번째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문명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놀랍게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교구의 김일웅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소천하셨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찬양 예배 후에 입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 예배 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24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교회 출발은 7시가 되겠습니다. 시온성가대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파티마 병원이 되겠습니다. 장례 관계로 인해서 대형 버스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구 방향은 8135호, 8135호가 운행이 되겠습니다. 차 번호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요, 운전자 곽채우 집사님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곽채우 집사님 운전을 하시겠습니다. 서구 방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행복합니다.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랑 고백 편지를 받았는데요. 찬규가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정근 목사님, 지금 이찬규 목사가 목사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요. 뽀뽀.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편지 써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귀한 편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꼭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서로 곁에 계시는 분에게 사랑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실 선교사님은요, 우리나라에 있을 때도 성경 암송을 참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페인으로 성경 500절을 이렇게 암송을 하고 현지인들을 성경 암송을 통한 지도자 양성과 및 교회 개척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잠시 귀국을 했습니다. 우리 박용정 선교사님인데요. 사실은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입니다. 총신대학교 저랑 동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공부할 때 보면은 저는 늘 조용했었고 우리 목사님도 조용하지만 할 말씀은 다 하고 다니는 아주 신실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에콰도르에서 사역을 정말로 많이 하시다가 오셨는데요. 우리 박수로서 우리 선교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던 제가 이렇게 고국 땅을 밟아서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에콰도르에서 행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 갖게 된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에콰도르는 잘 아시다시피 남미이고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예, 스페인어 한마디 배워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레즈 아마 레즈 벤디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예. 먼저 저희 에콰도르 선교에 대한 동영상 5분짜리가 있는데 그걸 먼저 보시고 제가 선교 보고를 하면서 말씀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또 주를 사랑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 미안합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또 주를 사랑하지 못하니
맨 마지막에 나온 사진이 인상적이죠? 네, 새끼 맥입니다. 네, 1m20인데 그 다 큰 맥이는 한 3m 됩니다. 저 맥이를 메고 가던 그 앞에 형제님하고 뒤에 자매님이 부부 사이인데 뭔가 좀 느낀 게 없으셨습니까? 이게 사탕수수대로 딱 꿰가지고 가는데 물고기가 누구 쪽에 더 가깝게 있었습니까? 여자 쪽에. 누가 더 무겁게 있습니까? 남자가 무거워요? 여자가 무겁습니다. 저 마을은 일부 다처제 마을입니다. 그래서 남자 한 명이 한 10명의 여자까지 아내로 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전통이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저 형제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전에는 뭐 일체 노동을 안 합니다. 남자들은 그냥 사냥만 해오지 모든 것을 육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닭 갈고 이런 거 다 여자들이 했는데 근데 예수 믿고 저거 들어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네? 어쨌든 예수 믿으면 회복되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완벽한 변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나 완벽한 희망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성을 가지고 여전히 연약해서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그날에 다시 오시면 우리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주실 그런 완벽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저런 것이 참 선교사에게 기쁨이고 감격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콰도르라고 하는 선교지 만 5년을 있었는데 정말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가서 살다가 온 것 같습니다. 갔는데 그래도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열 가정이 계세요. 에콰도르는 남한 땅이 한 3배 정도 되고요. 인구는 1300만 명으로 적지만 굉장히 다양한 나라입니다. 태평양 해안 지방도 있고요. 우리나라 동해안보다 3배나 긴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 3000m, 평균 해발이 3000m고 높은 산봉우리는 6000m가 넘습니다. 만년설도 있고 그런 안데스 산맥이 중간을 관통해서 지나가고 그래서 30% 산소가 부족하니까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죽을 맛이에요. 교민이 한 500명 정도 남아있는데 고산증 때문에 그냥 어지럽고 한 바퀴 나가서 돌고 오면 그냥 누워서 쉬어야 됩니다. 낮잠 안 자면 못 살고. 그리고 동쪽은 밀림입니다. 적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무덥고 비도 많이 오고 습한 그런 곳인데 저희도 1년 반을 밀리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습도가 90%가 넘습니다. 매일. 그리고 무더울 때는 섭씨 40도까지 올라가고요. 보통 30도 이렇게 졌는데 그런 가운데 살면서도 큰 병 앓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희와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응답하시고 저희를 지켜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갔는데 애들이 스페인어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에콰도르 들어간 지 8일 만에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이제 19살, 15살, 13살 아들만 셋인데 그 당시 이제 13살, 13살 됐을 때 들어갔죠. 큰애가 13살, 9살, 7살. 그래서 저희가 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결심을 하고 한국에서부터 이어오던
성경 암송을 더 채찍질을 해서 저희 스스로 채찍질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저희 애들이 큰애 둘째는 500절을 암송을 했습니다. 한글로요. 그리고 영어와 스페인어로도 100절씩을 암송을 했어요. 막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50절을 엄마가 암송해서 성경암송 태교 묵상으로 애를 출산을 했는데 땅이 너무 세요. 속된 말로. 크게 요리조리 성경암송을 잘 안 하고 시키면은 딱 그 할 것만 하고 그래가지고 한 250절.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250절 거기까지 외우고 끝이에요. 더 진심이 없어요, 걔는. 그런데 성경암송을 하면서 이걸 안 잊어버리려니까 매일 복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 외우는 시간은 딱 2분입니다. 2분. 2분씩만 외우는 거예요. 그게 뭐 3분의 1절을 외우든 한절을 외우든 건 자기 능력껏 자기 마음껏 하는 거고 어쨌든 2분만 새로 외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외운 거를 다 복습한다는 원칙을 저희가 세우고 암송 예배를 했습니다. 처음에 5분이면 됐습니다. 5분. 2분 외우고 그 다음에 찬송 한번 부르고 이제 주기도문 사도신경하고 예배 끝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서로 가족끼리 끌어안아주고 그렇게 하니까 잠잘 때는 스트레스 없이 그래도 이렇게 잘 넘어가는데 이게 성경암송 구절이 10절, 50절, 100절 넘어가니까 복습 시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성경암송 예배. 그래도 이걸 이겨냈어요. 애들이. 돈 주니까 이해낸 거죠. 돈. 솔직히 말합니다. 제가 뭐 애들이 믿음이 좋아서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암송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빠르게 암송하게 돼요. 100절 암송 복습하는데 저는 한 5분 50초, 애들은 7분이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500절 암송하면 1시간이면 500절을 다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시간 걷기 운동하면서 성경 500절을 한 번씩 매일 복습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선교지에서 저의 영적인 관리를 하고 그 하여간 말씀 암송하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시면 또 그 붙들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5년을 버텼습니다. 한 3년 반 잘게 버텼는데 이상하게 3년 반 정도 지나니까 향수병에 걸린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드라마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슬슬 드라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한국이 그렇게 그리워요. 한국이 너무 그리우니까 드라마를 한 30분씩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중독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뭐 에콰도르에서 한국 방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딱딱 보는 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외장 하드에다가 담아오면 한국 교민이 그걸 준 거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연속으로 보려면 또 2시간도 3시간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유혹을 뿌리쳐가면서 하여간 진짜 버텼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아이들과 저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이 찬양할 때 정말 부흥회처럼 찬양을 하고 그 이겨내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게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한번 어떤 공격이 있었냐면요. 에콰도르 온 지 한 2년쯤 지났을 때인데 밀림 지역을 탐방한다고 제가 성경암송을 시키던 우리 형제들 자매들 데리고 차에 태우고 갔습니다. 차도 제 차가 아니고 이제 렌트를 한 거였어요. 새벽녘에 한 6시쯤 돼가지고 이제 가는데 세상에 아스팔트가 딱 꺼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 저 정도 한 15m 정도 그 간격이 통째로 꺼져 있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그냥 덜커덩 하면서 이렇게 날르듯이 내려갔지만 올라갈 때는 이게 한 70cm 정도 이렇게 꺼져 있으니까 그냥 범퍼를 그대로 들이박은 겁니다. 타이어. 저는 악 하고 소리 질렀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살았어요. 죽지 않고 바퀴 두 개가 다 부러졌습니다. 네. 뒤에 탔던 자매는 코뼈에 금이 갔어요. 그런데 이 렌트했던 차니까 그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150만 원을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150만 원을 내가 물어준다 하는 조항을 쓰고 계약을 했는데 150만 원 이상이 되면 자기네가 든 보험으로 다 이렇게 커버를 해준다는 계약을 나 썼습니다. 근데 렌트카 주인이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외국인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250만 원을 손해봤어요.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 또 수술도 해주고 그런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생겨지고. 그리고 외국인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당하는 어떤 그런 서러움이 있는 데다가 어떻게든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왼쪽 공격이 있어요. 또 한 번은 우리 또냥빠리 마을 짐 엘리어 선교사님 일행 다섯 명이 순교한 마을인데 거기에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우리 그 마을의 이장님하고 또 교회 리더하고 저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건축을 다 총 지휘할 수 있는 전문 기술자를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술자가 숙소금만 받고 도망간 거예요. 세상에.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뭐 그래서 이 한국 현지에서 볼 때는 참 선교사가 그렇게 헐렁하냐. 그런 거를 철저하게 알아보고 해야지 그렇게 헐렁하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팍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딱 보시기에도 꼼꼼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닌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한 꼼꼼했는데 아 선교제가니까 그냥 바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공격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사역을 마치게 첫 번째 일기 사역을 마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제 에콰도르 가서 가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매일 한 시간씩 성경암송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동쪽 밀림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있고 그 원주민들 가운데 교회를 세워야 될 텐데 저희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 간 지 2년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길을 열으셨어요.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왕복 9시간을 운전해서 밀림을 갔다 온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10년 3월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은 공동 담임 목사 5명이 세워져서 자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밀림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원주민들도 그 깊은 밀림 마을들마다 초등학교는 세워줬기 때문에 정부에서 스페인어 공용어인 스페인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gracias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모르고 에콰도르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 지론이 언어는 현지 가서 배워야지 한국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가서 우리 그 수도 끼또에 있었던 교회 침례교회 장로교가 없습니다.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신실한 언어 교사가 돼서 저를 도와주는지 몰라요. 제가 말 실수를 할 때마다 수백 번도 지적을 해주고 교정을 해줬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언어를 배웠는데 정말 3년 만에 스페인어 국제 자격증을 제가 땄어요. 스페인 왕립 학술원에서 델레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따고 그런 과정에 저는 이제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스페인어로 성경 번역을 제가 성경 교재를 번역을 해가지고 14과짜리를 일주일에 5개 반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저는 가르치는 내용은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말을 5번 하는데 36명이 5개 반에 나눠져서 저한테 성경을 배우시는데 반응은 다 제가 각인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들을 제가 배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언어가 늘었고 또 우리 청년 4명 대학생들 청년들 뽑아서 제가 성경 암송을 통해서 이 에콰도르의 영적 지도자를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이제 이미 저는 한글로 외우고 있는 거를 스페인어로 같이 암송을 했습니다. 2년 만에 그 친구들하고 저하고 500절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지금 직업이 뭐냐면 한 명은 대기업 사원이고 한 명은 초등학교 선생님 곧 되면서도 지금 신학생이고 또 한 명은 간호사고 한 명은 그 나라 스페인어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들이 암송한 500절 그리고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뤄주신 인격, 믿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니 정말 제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 암송을 통해서 제가 스페인어가 확 늘은 거죠. 그래서 밀림에 가기 전에 그 친구들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현지인 교회를 복대히 하는 일에 저희가 쓰임받고 제가 이제 2년 됐을 때부터 1년 반 동안을 매주 왕복 9시간 밀림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는 가야 되겠더라고요. 밀림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밀림에 이사 가서 그 교회를 강건하게 하는데 가서 한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청소년들 10명을 각 종족별로 2명씩 뽑아서 기숙사를 만들었습니다. 에콰도르는 13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원주민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5개 종족 출신 형제들이 저희가 개척한 교회의 멤버로 있었어요. 그들의 친인척 그리고 이웃들 중에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청소년들 밀림에는 초등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공부하려면 어쨌든 제가 살던 읍 9,500명 인구가 살던 읍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읍을 나오려면 걸어서 한 달 거기도 밀림이에요. 제가 살던 곳도 밀림인데 밀림 입구 근데 깊은 밀림에서 거기 나오려면 걸어서 한 달 그리고 짧은 데서 나오더라도 걸어서 일주일입니다. 그게 길도 없어요. 얼마나 지퍽지퍽한 진흙길인지 길도 없고 차도 못 들어갑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살던 데서 1시간 반입니다. 거기까지만 비포장도로가 나 있어요. 거기서부터 걸어가야 돼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 달을 걸어서 위험한데. 그래가지고 비행기표, 경유비행기가 뜨거든요. 편도가 60달러 정도 해요.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비행기표를 다 줘서 나오게 해가지고 저희가 살던 읍에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를 쭉 시키려고 10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걔네들을 1년 반 동안 정말 하나님 은혜로 매일 성경 암송을 시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액 장학금을 다 주면서 먹는 거, 입는 거 또 애들 학용품, 공부 등록금 다 내주니까 애들이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 10명을 위해서 또 주방에서 일하시는 우리 자매님을 또 저희가 월급을 줘가면서 밥을 다 지어주고 그래서 1년 반 동안 애들이 청소년들이 이 원주민들이 처음에 왔을 때 말도 제대로 못하던 애들이거든요. 스페인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요. 저보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야 어저께 공부 재밌었냐 그랬더니 아 오늘 밥 짰어요. 이렇게 동문서답하고 이런 애들이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1년 반 만에 300절을 암송을 한 거예요. 성경을. 할렐루야. 그리고 걔네들이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영적인 공격이 강하게 오는데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작년 초였습니다. 그 아이들 10명을 잘 돌보고 감독하라고 기숙사 사감 선생님을 세웠어요. 사감 선생님은 신학교 4년을 졸업한 그 종족 중에선 유일한 신학교 출신이고 목회자고 신실한 형제였습니다. 결혼도 했고 30대 초반 이 형제가 1년 반을 그렇게 애들을 잘 돌보고 성경암송을 시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리더의 다른 리더의 여동생이 그 중에 한 명이 껴있었는데 그 여동생을 건드린 거예요. 세상에 부인을 지쳐놓고 부인 몰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래서 결국은 그 기숙사가 문을 닫게 됐어요. 애들이 알고 있었던 거야. 그 사감하고 그 여자애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인가 애들이 태도가 달라진 거야. 슬슬 피해요. 자기들끼리 무슨 비밀이 있는 것처럼 하고 저한테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그 여동생의 오빠인 우리 리더가 저한테 말을 해줬을지 알겠네요. 그리고 그 형제한테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징계를 교회에서 징계를 우리가 의논해서 함께 성찬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두 달 정도 일을 다 내려놓고 그랬는데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자매가 남편을 용서하기가 쉽겠습니까? 용서를 못하니까 둘이 너무너무 싸우는 거예요. 이 자매는 독약을 먹고 죽는다고 자살소동도 하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는 아까 그 일부 다처제 마을에서 자란 자매거든요. 엄마가 자기 엄마가 둘째 부인이에요. 근데 엄마가 9명이 더 있어요. 형제가 70명입니다. 아버지는 하나인데 그 마을에서 자라면서 이 자매도 같은 신학교를 졸업한 아주 신실한 자매. 그래도 내가 정말 일부 다처 마을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그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과 내가 결혼했으니 신학생하고 결혼했으니까 내 인생에 남편이 외도하는 일은 없겠지. 딴 여자를 넘보는 일은 없겠지. 그거 하나만 믿고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돈을 많이 벌옵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배신감과 실망감 때문에 이 자매가 목숨을 끊고 싶어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그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나오고 당신은 유일한 신학생 아니냐고 교인들 앞에서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 리더들한테는 잘못을 고백했지만 교인들 앞에서는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이미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 죄 아니냐 용서를 믿고 이제 새로 신앙생활 출발하자고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돌아오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본 적은 없어요. 부모님 외에요. 근데 성령님이 네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탁을 하면 들어줄 거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 녀석은 간음을 했습니다. 우리 기숙사 사역에 재정도 불투명하게 해서 돈도 좀 훔친 놈입니다. 제가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교회 나오라고 간절히 부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성령님한테 여쭤보는데 성령님이 무릎 꿇는 것도 사역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무릎 꿇는 것도 사역이래요. 사역하면 또 목사가 또 이 사역인데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멜리어 선교사님 일행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무릎 한번 못 꿇는다고. 그래서 제가 30분을 무릎 꿇고 눈물로 간곡히 호소를 했어요. 그 형제도 울더라고요. 그래 나가겠다고.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무릎 꿇는 걸 사용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미국 여자 선교사님 소문을 쫙 낸 거예요. 한국에서 온 우리 포항 선교사가 무릎 꿇고 원주민한테 간곡히 빌더라. 아비의 심정을, 어미의 심정을. 그 얘기를 들은 우리 교회 원주민 형제 자매들이 세상에 에콰도르 선교 역사 60년 사상 선교사가 원주민한테 무릎 꿇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은혜 받아서 전도를 열심히 시작하는데 우리 이 쉘 빌립보 원주민 교회가 그렇게 해서 지금 부흥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순종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지역사회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입술과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남이 사는 거예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원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묘합니다. 우리 성경 암송 500절씩 시켰던 그 4명 형제 자매들 중에서 2명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에콰도르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이고 문란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밀림의 원주민들은 15살이면 애를 낳습니다. 보통 10명씩 애를 낳아요.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짝을 바꿔가면서 또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 남미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문란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자매가 그전 참 안타깝게도 혼전 성관계를 가진 거예요. 우리 교회 수도에 있었던 그 침례교회 목사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너네들이 성경 암송 듣고 하나님 말씀 뜻을 다 알자. 이거 예전에 청년들은 그렇게 혼전 순교를 깨뜨렸을 때 정죄받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자기들로 부끄러우니까 죄를 고백하자고 조용히 교회를 떠나서 애 낳고 살다가 한 10년쯤 되면 슬슬 이렇게 돌아오는 게 그 교회 전통이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지금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교회의 거룩함을 깨뜨리고 무릎 없는 떡덩이어야 할 교회의 순결을 깨뜨렸으니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너네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도리어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들이 용기를 내어 세례교인들 앞에서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십 명 성도들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 형제자매들이 그냥 끌어안고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부터 온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걸 고백을 해주냐고 우리를 믿고 고백해줬다고 너무 고마우면서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냥 눈물 부흥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또 역사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빨리 결혼식을 시켜야 되겠거든요. 근데 혼전 순결 깨뜨리니까 예배당에서 못한다 결혼. 그리고 순결 깨뜨렸으니까 하얀 드레스 못 입고 색깔 있는 드레스 입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형제자매가 그냥 울상이 돼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목사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하려는 어떤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목회 지침이라고 저는 믿는데 그 유익보다는 손해가 조금 더 많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좀 더 강조해서 교회에서 하고 힘들어서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결혼식 잘 넘어가고 지금 애가 3살인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시온 제네시스라고. 제네시스는 창세기란 뜻입니다. 스페인어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다리 잘린 형제 보셨죠? 네. 어느 날 아까 그 내기 잡았던 그 마을 교회 형제가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50달러만 빌려달라고.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형이 지금 죽어가는데 경비행기 태워가지고 밀림 마을에 보내서 거기서 장례식 치르려고 그런다. 무슨 상황인데 뱀에 물렸는데 지금 병원에서도 나왔고 다리가 썩어간대. 제가 차를 타고 두 시간을 같이 갔습니다. 또 그냥 통나무집 안에 엄청 습하고 더운데 살 썩는 냄새, 시체 냄새가 신동을 하는 거야. 갔더니 노란 물이 뚝뚝 떨어져. 뱀에 물렸는데요. 바로 경비행기 타고 나와야 살거든요. 1년에 200명 모이는 마을이 있으면요. 그 중에서 4명이 뱀에 물립니다. 아까 그 독사 있죠. 한 명은 죽습니다. 두 명은 장애인이 됩니다. 한 명은 삽니다. 근데 제때 치료를 못 받으니까 이 독을 어떻게든 하여간 제거하려고 이 왼쪽 정강이 뼈있는 여기 근육을 이렇게 세로로 한 30cm를 쬐었습니다. 그런데도 치료를 못한 거예요.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항생제 투여하면서 그 암울기를 뭐 바라고 하여간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하여간 그랬대,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자기 또 원주민 방식의 민간요법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병원을 나왔네요. 그래야지 2주가 지난 거예요, 그 무더위에. 그러니 그냥 이게 살이 벌어져서 흰 두 개 정강이 뼈가 다 보이는 상태에서 살이 그냥 썩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박테리아 감염돼가지고. 지금 열나고 지금 박테리아 감염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전화를 하고 데려가겠다. 우리 집을 데려왔어요. 방 하나가 비어있고 침대에 그 형제를 이었는데 아들, 딸, 아까 사진에는 몇 명 안 나왔지만 10명이 쫓아왔어요, 가족이. 그 방, 화장실 딸려있는 방에 10명이 사는 거예요. 저희가 다 먹이고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어쨌든 생명부터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검사 결과 박테리아가 온몸에 퍼져서 24시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결정하고 다리를 자르고 살려냈습니다. 할렐루야. 350만 원이 들었어요. 수술하고 치료받는데 200만 원, 의족 만들어준 데 150만 원. 그거 우리 뿌냥빠리 마을 건축하려고 우리 파송교회와 또 다른 집사님이 보내신 돈이거든요. 그쪽에는 허락도 못 받겠고 제가 막 다급한데 이제 사람부터 살려야지 뭐 이 건축원금이 이렇게 이쪽으로 좀 전용해도 되겠습니까? 그거 언제 물어봐요. 그거 나중에 회복하는데 참 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고생한 거에 비하면 정말 이 온 가족 10명이 다 구원받았는데 할렐루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중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희생하는 것은 무슨 희생이 아니라 어쩌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님들,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선교사이십니다. 지금 제가 5년 만에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만큼 심각한 이교 문화가 없습니다. 지금 에콰도르 사람들은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죄가 많고 문제가 많지만 복음에 대해서 수용적이에요. 조금만 사랑을 줘도 마음을 엽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한국교회가 눌려있고 전도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교사만 파송할 것이 아니고 이 한국 땅이 선교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가슴 치고 울부짖어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교지에 있으면 에콰도르가 걱정되지 않고 한국 땅이 더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잘못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한국교회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이 땅에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한 3, 4분에 걸쳐서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에 희망이 있습니까? 물론 통일은 대박이다. 또 세계 경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선방하고 있다. 이런 희망적인 목소리들이 있지만 지나간 역사를 볼 때 장담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감지에 별로 안 좋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희망을 갖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교회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의 도덕성 추락, 대통령과 연예인들의 자살, 지난 10년 동안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원자력 발전소 붕괴로 인한 방사능 오염, 여러분 희망 갖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희망을, 온전한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희망을 두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정서적인 아픔을 치유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시고 우리 육체 질병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아픈 환자들을 다 치유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그 치유사역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온전한 치유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하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도록 하는 일종의 사인의 사역 성격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가 오래 지속됩니까? 또 쓰러지고 넘어진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치유받은 경험이 거짓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이만큼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고 약속일진데,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온전한 희망을 둠으로써 여러분들 사탄에게 속지 말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치유를 이뤄 가십니다. 그날이 되면 주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이사야 65장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가 올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저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만 희망을 드려야 될 이유는 그분이 겸손히 통치하실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치유사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목소리를 질레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실 분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언젠간 이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분이 정의를 완성할 정도로 그분의 수하에 세계 모든 것이 들어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겸손하세요. 시정복지에 가서 흰 말을 타고 내가 이 땅의 정복자다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절대 군주가 아니고 예수님은 겸손히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분께 나오는 자마다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희망을 둘 때 이 땅에서 불의와 또 불공평함으로 인해서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주님의 왕국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희망을 예수님께 두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은 소망 없는 자도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상한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상한갈 때 꺼져가는 심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뱀에 물린 형제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도, 간음하고 범죄했던 형제를 품을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혼전 순결을 깨뜨린 그 형제 자매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저의 능력이나 저의 인격이 아니고 내 안에 그런 일을 행하신,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갚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강권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상황할 때 꺼져가는 심지를 부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그런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을 때 한국이 다시금 영적인 부흥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의 시대가 다시금 도래하는 그 축복을 경험하고 세계 방방곡곡에 파송된 2만여 명의 선교사들, 그보다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진실되고 강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와 종으로서 동역자로서의 한국교회가 되리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